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큰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보면 다섯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입 부분이 나오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이 8장 22절부터 해서 주님의 설교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 그 뒤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단락은 크게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설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단락이, 세 번째 단락이 묘하게도 지금 보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이렇게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다 끝날 때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는 마찬가지로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 다시 나옵니다. 유명한 바디메오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락 처음과 맨 끝이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바디메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본문 자체를 좀 볼게요. 이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6절은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사건인데 이거는 사건 자체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뭐 그런 뚜렷한 의도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 방식, 이 사건이 뒤 이어지는 주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하실 때 어떤 과정, 어떤 방식, 어떻게 하시는지 등등이 어찌 보면 이 사건 안에 농축적으로 미리 제시가 되어 있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사람들이 소경을 데리고 주님께 나와서 손으로 좀 만져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이제 안수하셨습니다. 참 묘하죠. 눈에다가 침을 뱉는. 이게 우리가 칠병야 사건에도 침 뱉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눈에다가 이번에 직접 침을 뱉으셨어요. 뭐 소경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얼떨결에 당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침을 뱉든 똥을 바르든 고쳐만 주시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하튼 침을 뱉고 안수하셨는데 이 사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도 참 독특한 질문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 됐는데 무엇이 보이느냐?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희미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눈에 안수를 하셨다. 이때는 침을 또 뱉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처음에 침을 뱉은 것보다 더 강력한 침을 뱉으셨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침 얘기는 다시는 안 나와요. 그리고 다시 안수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완전히 뜨여져서 만물을 밝히 보는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은혜스러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를 좀 이제 몇 가지를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뒷부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내일부터 쭉 본문을 보게 될 내용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지껏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 여지껏 말씀하시고 기적행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걸 알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지껏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주님의 은혜들이 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 자체가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뒷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설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점차점차 영적인 눈을 떠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방식에 있어서도 참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따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하셔도 되는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굳이 이 사람과 예수님이 1대1로 이렇게 행동을 하세요. 물론 다른 사람이 같이 따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뒷부분에 나오는 주님의 설교들도 보면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하신 내용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대상이 국한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사람들만 눈을 뜨게 되는, 일정 부분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나가서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건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나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는 특별히 큰 은혜, 누구는 적은 은혜 이렇게 자꾸 차별을 해서 그런데요. 그거 말고 어차피 현실적으로는 불신자들이 있고 많은 불신자들 속에서 주님께서 특별히 따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나가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이 직접 손을 대시면서 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 읽으면 그게 제일 의아스럽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려면 주님 뭐 능력이 부족합니까? 뭐 굳이 침 뱉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 떠라. 그럼 그냥 눈 뜨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침도 뱉고 안수도 하시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못 고쳐주세요. 못 고친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요. 그래도 한 번에 안 고쳐주세요. 한 번 하고서는 조금 희미하게 눈을 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만족스러운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하셔서 완전히 고쳐주신다고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1번, 이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다. 2번,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장면이 독특해요. 독특해요. 마치 얼핏 보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걸 해결을 못하셔서 두 번, 세 번 하셔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본문이 전개가 된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고백하는 대로 분명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참 한편으로 꿍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70%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네 하는 꼴을 보자. 그 다음에 30%를 베푸시고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이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뒷부분에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참 묘하게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설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알아들었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 설교한 것에 질문을 하면 희뿌연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알게 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얘라 이 믿음 없는 놈아 암만 설명을 해도 암짝에도 쓸데없는 이러시고서는 등짝을 두들기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또 해주십니다. 또 설교해 주시고 또 해서 설교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들이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양상은 앞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지만 은혜를 또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제자들이 믿음 없는데도 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모습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한 번에 잘 깨닫지 못하면 한 번에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종국에는 결국 다 눈을 뜨고 환하게 모든 것들을 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사실 복음서 전체에서 완전히 깨닫게 되진 못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결국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믿는 그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지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차츰차츰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거나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뒤에 나오는 설교들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육적인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밝고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참 우리가 처음에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나는 안 돼, 아이고 이런 둔치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또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기쁨보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것임을 늘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는,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긴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서 성령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죽어 있었던 영혼들이 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또렷하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또다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